You're with SBS Radio. Find more great stories in your language at sbs.com.au.
In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한인 법조인과 함께 호주 생활 법률 정보로 꾸며봅니다.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한인 법조인들과 함께 호주 생활 법률 정보 꾸며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데이비드 창 리갈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데이비드 창 리갈의 장지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데이비드 창 리갈의 변호사 장지훈입니다.
네, 오늘 호주 생활 법률 정보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에 등록된 리퀴데이션 전문 업체 그린게이트 어드바이저리를 경영하고 있는 한인 동포 앤드류 조 대표와 함께 이 법인 파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앤드류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앤드류 조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게이트 어드바이저리에서 이제 12년 차 파산 전문 회계사 앤드류조라고 합니다.
네, 파산 전문 회계사신데요. 우리 장지훈 변호사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이렇게 리퀴데이터랑 같이 일하실 기회가 많으신가요?
예, 종종 많습니다. 중소 비즈니스를 경영하신 분들께 주로 법률 서비스를 드리는 가운데요.
네.
법인을 상대로 법정 관리 또는 법인 파산과 관련된 법적인 해결책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을 위해서는 네. 리퀴데이터 가신 분들을 함께 일하게 됩니다.
아, 먼저 그럼 변호사님을 만나고 이제 같이 이제 리퀴데이터를 만나시게 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리퀴데이터 네. 먼저 만나신 분이 또 변호사를 부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오늘은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리퀴데이터인 앤드류 조 대표와 이 파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장 변호사님 저희가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요. 주로 오늘 앤드류 조 대표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혹여 네. 법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 변함없이 당부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좀 저희가 깔끔하게 리퀴데이션이 뭔지부터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청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청산은 사실 참 쉽게 와닿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 변호사님께 그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사업체 정리와 부채 청산한 작업 이 자체를 청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법정 관리 또는 법인 파산할 경우에는 네. 해당 법인 회사가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해당 법인 회사의 디렉터가 스스로 경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렉터가 경영하신 대신 국가에서 지정한 청산을 관리하는 사람,
네.
파산 관제인이라는 표현을 드리면 아마 청산이보다는 더욱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법인 파산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저희가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리퀴데이션에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리퀴데이터일 텐데 역시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청산인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리퀴데이터. 우리 조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분들인가요?
예, 우선은 파산 관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산 관제인. 네. 네.
회사 파산 시작할 때 사장님들은 더 이상 회사에 대한 관리가 없어지고
권리가 없어지고. 네.
리쿠레라가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리쿠레라가 채권자들까지도 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채권자들과 직접 연락 안 해도 돼요.
그러시군요. 이제 모든 권리를 그러면 이제 그 회사 대표가 갖는 게 아니라 리퀴데이터 이제 파산 관제인이 갖게 되는 거네요. 이 사업을 정리할 때.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리퀴데이터는 꼭 ASIC에 등록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절차가 좀 까다롭나요? ASIC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죠.
예 맞습니다.
네.
우선은 리퀴데이터 되고 싶으면 최소한 10년 이상 경험이 필요해요.
네.
예 그리고 일하는 동안 CPA나 CA 자격증을 따야 하고 그 다음에 파산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회계사님들이 대부분 다 파산 관제인이 되는 건가요? 리퀴데이터가?
네네 맞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지 않다고요.
예, 거의 다 호주에서는 한 650명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네네.
굉장히 소수의 숫자네요. 호주 전역에 650명 정도면.
예.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계사, CPA, CA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이제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리퀴데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업체들이 파산을 할 때 꼭 리퀴데이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요?
예, 필요합니다.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회사 파산할 때 꼭 리퀴데이터를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호주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네.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회사 파산 때도 반드시 리퀴데이터 필요해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사업체를 운영하셨을 때 이제 부채가 많아서 이제 파산을 진행하고자 할 때 리퀴데이터를 만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일반 사업자들 가운데 좀 예상치 않게 이 리퀴데이터를 우리 조 대표님 같은 분들을 접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은 리퀴데이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업을 잘 이제 건강하게 네, 굉장히
예,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많이 접하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무슨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에 들어간 경우죠.
아, 네.
그런 경우는 이제 6개월 전까지 파산한 네. 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 사업 거래를 하시고 대가로 정정당당하게 택스 인보이스를 통해서 청구하여 돈을 다 받으셨는데도
네.
뜬금없이 그렇게 받게 되신 돈을 돌려달라고
네.
리퀴데이터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unfair preference라고 해서요.
네.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다 해주고 받은 돈인데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면 참 억울할 것 같은데요. 조 대표님 왜 파산 과정에서 이런 일이 필요한 건가요?
우선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네.
돈을 충분히 돌려받는 거래처들도 있겠지만
네.
돌려받지 못한 거래처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상황들은 리퀴데이터가 조사했을 때
네.
불공평하게 돈이 지급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네.
돈을 많이 지급한 거래처에 환불은 요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급 금액을 모든 채권자들한테
네.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파산 과정, 파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업체들은 필요한 돈들을 다 받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업체들은 사실 돈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불공평하니까 다시 이제 걷어들여서 재분배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거래처가 파산하게 돼서 다시 받은 대금을 돌려달라 이런 편지를 만약에 리퀴데이터, 이 파산 관제인에게 받았을 때 보통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예, 난감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무슨 네. 거래처가 부채를 갚지 못해서 소위 말해 돈을 갚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인 것을 전혀 모르셨다고 하시면
네.
이것은 좋은 디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걸쳐서 택스 인보이스를 재차 보내시고
네.
빚독촉도 하시고
네.
도초장도 보내시고 심지어 비탄감 목적으로 분할로 지급할 것까지 합의까지 보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네.
거래처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디펜스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려주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파산 물론 뭐 파산까지의 상황이 오지 않고 사업이 잘 되면 제일 좋겠지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호주에서의 사업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리퀴데이션, 파산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앤드류 조 대표와 함께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좀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대표님 질문에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준비되셨죠?
네네.
네 시작합니다. 하나, 회사가 파산하면 사장이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다 져야 하나요?
아니요. 회사 파산할 때요. 거의 다 빚은 개인 책임 안 줘도 돼요.
네.
근데 두 가지 빚은 있어요.
네.
아, 만약에 사장님이 personal guarantee 줬으면요. 네. 그때 아마 개인 책임 줘야 돼요.
아, 본인이 약속을 하셨으면?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뭐 bank loan, motor vehicle finance, 아니면 lease agreement 그런 같은 빚들은 거의 다 personal guarantee 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pay as you go withholding tax 하고 superannuation.
직원들에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그 사장님이 이제 그 PAYG 하고 superannuation ATO한테 신청했으면요.
네.
아마 개인 책임 안 줘도 돼요.
그렇군요. 이제 몇 가지 예외 상황은 있지만 전체 부채는 다 개인이 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 파산하면 사장인 제가 감옥에 가게 되나요, 호주에서?
아니요, 절대로 감옥 안 가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네, 뭐 법이 다르다 보니까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돈을 빌려서 이제 못 갚게 된 경우에는 한국 법에는 이제 이렇게 사기로 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예인들 분께 보면 금전 거래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서 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 거 보게 되죠.
네. 그런데 조 대표님, 호주에서는 그 감옥에 가는 건 아니라고요. 빚을 지더라도.
네네. 근데 만약에 tax avoidance 아니면 tax evasion 그런 같은 상황 아니면요.
네.
감옥은 절대로 안 가요.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면서 지닌 빚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지 않지만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탈세를 하려고 했으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셋. 혹시 제가 진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네.
빚은 안 가요. 가족들한테.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대로 해서
아, 그렇죠.
자식들에게 넘어가지 않냐.
뱃속에는 손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넘어간다고는 이야기 있죠.
그렇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넷. 한국처럼 채권자들이 집에 와서 가구를 차압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절대로 그런 같은 일은 없습니다. 리퀴레이터들은 파산
네.
신청자들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개인 재산이 손댈 수 없어요. 만약에 리퀴레이터가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에 와서 막 빚쟁이들이 빨간 딱지를 막 붙이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예.
일이 호주에서는 그럼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불가능해요.
오.
개인 재산이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파산하면 다시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우선은 다시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 파산 두 번 하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ASIC에서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결정하는 거죠? ASIC에서 그냥 다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건 ASIC이 결정한 거예요.
아,
만약에
네.
세 번째 사업 하는데 ASIC한테 연락 안 오면요.
네.
그때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ASIC에서 이제 뭔가 관여를 해서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네.
이제 ASIC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실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저희가 사실 한국과 호주의 파산이 참 다르구나라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 법인 파산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왜 이렇게 법인 파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까요?
네,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에서의 파산과 관련된 법들과 그 사례들을 익숙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곳 호주에서는 파산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등 경제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주홍글씨만은 꼭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 회생처럼 법인도 회생될 수 있는 기회와 최악의 경우에 들어가서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제휴의 기회를 갖고 경영을 하셔서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항상 법인 파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상습적으로 빚을 떼어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윤리적인 파산 절차를 하는 피닉스 액티비티 같은 부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은 거의 하는 동안에 다 드러나고요. 당국에서도 진화하는 법과 함께 강하게 막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처럼 이 법인 파산이 주홍글씨처럼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다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해 오셨고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다시 회생하실 수 있다라는 네, 설명을 해주셨네요. 끝으로 우리 엔주유조 대표님, 파산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회사 파산 후에도 사장님들은 사업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네.
대부분의 회사 빚은 개인 책임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네.
회사가 파산됐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ATR 직원들 그리고 모든 채권들을 리쿠레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신 사장님들은 파산 이후 복잡한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장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리퀴데이션 전문업체 그린게이트 어드바이저리의 리퀴데이터 앤드류 조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com.au